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렇게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눈을 뜨며 찬송하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주회전으로 향하여 달려나올 수 있도록 오늘 아침도 이만큼의 믿음과 충성과 진실과 또한 건강을 주신 하나님, 또 이 같은 거룩한 자유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지구 전 여기저기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위험이 있으며 약탈이 있고 그리고 한 끼의 식사가 없어서 또 한 모금의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영양실조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살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인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너무나도 많은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평안하게 살아서 오히려 부끄럽고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넘치도록 은혜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위에 더 크신 축복을 더해 주셔서 오늘보다 내일이 밝은 희망을 주시고 또한 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가까워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나를 주장하사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보다 더 정직하게, 보다 더 진실하게, 보다 더 충성되게 살게 하옵소서. 어차피 이 땅은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 언젠가는 알 수 없지만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대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지난 날에는 목적을 잃고 헤맨 때도 있고 목적에서 위탈해서 이모저모로 또 잘못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여, 이제는 휘청거리지 않게 하시고 허우적거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실책이 없게 하옵소서. 잘못 말하고 주의 후회하고 충동 행동하고 돌이키기 위하여 애쓰는 일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그러한 일이 없이 직행하게 하시고 맑고 깨끗한 심령으로 남은 세월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주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깨끗하게 바치며 살 수 있는 영광된 미래가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들려지는 곳마다 큰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신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며 하나 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이름 없이 봉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귀한 뜻을 위해서 또한 많은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북방 선교를 위해서 크게 쓰여지고 또 군 선교를 위해서 귀중한 일을 계속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섬길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만을 섬기는 귀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에 함께 하시되 대통령에게 밝은 총명과 판단력과 지도력을 주시고 모든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중에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백성이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이 민족을 인도할 수 있고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하나님 주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사 이 변동과 이 격동과 이 흔들림이 밝은 미래를 향한 과정이 되어질 수 있게 주여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속히 온 국민이 깨닫고 그리고 바로 결단하고 또한 서로 돕고 존경하며 서로 겸손한 가운데서 밝은 미래를 이루고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북녘 땅에도 은총을 도하시고 가난과 억압과 고통에서 건져주시며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케 하소서. 저 500명의 고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잘 양육하게 하시고 과학기술대학이나 병원을 잘 완성을 해서 이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그 주님의 귀한 뜻을 전하게 하옵소서. 원컨대 이 일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쓰고 있사온데 어떤 분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감화 감동하시는 중에 크고 위대한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소서. 빛으로 어두움을 물리치며 복음으로서 이데올로기를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아름다운 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학생들과 유학생들, 초조하게 준비하는 수험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며 기도하고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생활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도 많사오니 하나하나 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주님 함께 계시고 주의 이름으로 섬길 때 주의 크신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 과정, 우리의 행사를 다 주님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 2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다시 돌아가서 11절로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1절로부터 21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저와 같이 11절부터 봉독합니다. 나는 그 빛을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을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니 내게 나와 곁에 서서 말한 형제들아 사울아 다시 보게하 즉시 그를 다 보았노라. 내가 또 가로되 주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의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인멸과 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를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저주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으로 불러 세례를 받고 그 죄의 사람 씻으라 하더라. 그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 아들아야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여 듣는 사람들 중에 가두고 또 각성에서 때리 또 주의 증인의 스데반을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그 집에 서서 장성하고 그 죽이는 이들 사 옷깃을 지킨 그도 아나이다. 나더러 더 이르시되 떠나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그대로 내맡겼으면 벌써 돌에 맞아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맙게도 로마 사람들이 이 정치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선부장, 백부장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체포해 갑니다. 이래서 생명을 무사히 지키게 됐고 또 선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자기를 천명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발설하고 또 변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기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타서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경험한 그것이 복음이요. 또 복음이 바로 자기 자신의 신앙 감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제 아침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중요한 논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요. 꼭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합니다. 당신들과 같이 교회를 비파했고 당신들과 같이 열심히 있고 내가 가만히 문화에서 공부했고 내가 스테반을 죽일 때 내가 같이 한 사람이라고 당신들과 나는 지금 당신들과 옛날에 나는 꼭 같은 사람이었다고. 그러나 내가 달라진 것은 어디 가서 공부하고 온 것도 아니고 어떤 명상하면서 진리를 깨달은 것도 아니고 문제는 사건이요. 내가 담의 세계에 가다가 예수를 만났노라. 당신들이 죽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노라. 그가 내게 명령을 해서 그를 만남으로 해서 내가 달라진 거라고 하니까 사건이 그렇고 진리가 그렇고 사실이 이러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의 깊은 뜻은 나와 같은 경험을 한다면 당신들도 나와 같아질 것이요. 문제는 예수를 만났다는 사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지금 자기가 예수를 만나서 그 다음에 다메섹으로 갔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봅니다만은 그 맥락 속에서는 하나님의 전권적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적 교리가 여기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도적으로 역사해요. 바울의 의견을 묻지 않아요. 바울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그를 포로 합니다. 그는 벌써 예수를 핍박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편으로 볼 땐 저건 죽일 죄인입니다. 마땅히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저 예수님께서 그 살라고 하면 살고 죽으라 하면 죽고 가라면 가고 그럴 수밖에 없죠. 단 한마디의 말도 할 수 없는 큰 죄인입니다. 예수님에게 완전히 포로가 됩니다. 우리가 그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는 다메섹으로 가라. 자, 아무 다른 이유 없죠. 가면 아나니아를 만날 것이다. 아나니아가 네게 일러주리라. 이거 끝이에요. 전권적으로 아주 주도적으로 강권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고 만난 예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자기는 어떠했느냐? 완전히 끌려가는 것이에요. 그죠? 죽을 죄인이 끌려가는 것이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저 순종하는 것이요. 어디로 가는지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그저 말씀하시는 대로 갔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도 없었고 선택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어요. 그렇게 순응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근데 가서 아나니아로부터 이제 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계시하셨고 아나니아가 대신 사도 바울에게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선택적 교리를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너를 택하여란 선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이건 개인적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의의를 무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가 선하고 그가 뭐 의롭게 살고 그런 얘기는 없어요. 선택이요. 선택이란 개인의 의의나 도덕성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선택합니다. 그건 하나님 편에 주도권이, 이니시에이티브가 있는, 주노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그는 받아서 바울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선택한 것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 속에서 내가 태어났다는 것을 뒤늦게 고백하게 됩니다. 유명한 말이죠. 갈라디아 1장 15절에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노라. 유명한 말입니다. 그가 선택을 받은 것, 그가 주님을 만난 것은 모름지기 30이 넘어서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그러나 깨닫고 보니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 먼 원인, 그 먼 뿌리를 이제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해지는 겁니다. 바울은 30이 넘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만은 깊이 깨닫고 보니까 아니, 세상에 날 때부터 그것을 선교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답니다. 그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거든. 길리기아 다소라는 이방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 부모님은 다 이스라엘 철저한 유대 사람들이지만은 유대 사람인 건 분명하지만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 이방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문화적으로는 헬라 사람이에요. 말을 보더라도 바이 랭귀지라고 해요. 요새 이중언어를 하잖아요. 요새 여러분들 말 하나밖에 못해가지고 벙어리 노릇 하잖아요. 적어도 둘, 세 가지는 해야지. 그렇잖아요. 요새 뭐 제대로 살아가려면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가능하면 일본말하고 또 하나 잘하면 중국말까지 하면 한 서너 가지 해야 뭐 제대로 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바이랭귀지라는 건 중요해요. 하나밖에 못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지우는 아예 어렸을 때부터 네 가지 말을 가르친다고 해요. 여러분 잘 아는 키신저, 아주 네 가지 말을 뭐 이상 뭐 일곱 가지를 한다나 뭔데 아주 자유롭게 하는 그런 언어에 능통한 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거든요. 중간에 배워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태어나기를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두 가지 언어를 다 할 수 있고 두 문화권에 익숙해졌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쓰여질 수가 있어요. 당시에 세계의 공통어가 헬라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거침없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좀 유감스럽지만 베드로 같은 사람은 갈릴리 어부예요. 비교적 좀 무식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선도하고 싶지만 외국에 다닐 때는 통역을 데리고 다녀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는 못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좋지만은 유대 나라에서는 훌륭한 지도자지만 이방에 갈 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뭐 방문을 할 정도지 선교 사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는 바이 랭귀지, 바이 컬처의 그런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게다가 히브리 종교, 이것은 당시 헬라파 유대인이 오히려 예루살렘의 유대인보다 더 보수적이었어요. 그런 오늘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교회 주일날 나오지만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우리 많은 교인 가운데 한복 입고 나온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가서 예배드리면요 한여름에도 한복 입고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애들까지 한복 아주 핑크색으로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외국에 살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대해서 더 보수적입니다. 난 중국에 갈 때마다 늘 느끼는 건 차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요. 그 초가집들이 있거든 지금도. 우리나라에 초가집 없잖아요. 초가집 우리는 어른들이 뭐 기억 속에 있지 젊은 사람들은 초가집 뭔지 몰라요. 그 초가집이 있어요. 있을 뿐만 아니라 초가집 마을이 있어요. 전 마을이 다 초가집이 있어요. 이거는 조선족 교포예요. 한국 교포들이 사는데 뭐 집이 좋고 나빠서가 아니라 그게 애국심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아니야. 우린 요거다. 속았 수도 있다. 그렇게 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만큼 해외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 접하는 이방 문화에 대해서는 아주 배타적으로 대합니다. 익스클루시브하게 배타적으로 대하고 더 보수적이에요. 생각이. 더 보수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신앙이라든가 생활 구조에서 보면 철저히 유대적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헬라 문화권에 사니까 헬라어에 능통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노라 하고 뒤늦게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택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신 일이 뭐였느냐? 선택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사명의 문제옵시다. 구원받는 것은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초월한 뜻을 예정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정해진 문제에 대해서는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예정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예정은 구원에 속한 것이고요. 선택은 사명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서 비밀하신 뜻을 따라 사도 바울은 선택되었습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도 그런 말을 하고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자기 직분 맡은 것, 그게 선택적인 것이란 말이죠. 자격이 있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선택되었기 때문에 자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격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고 모세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바울을 선택하시고 바울에게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귀하신 선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깊은 간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걸 계속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내게 말하기 때에도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했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선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게 했어요. 요거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모두가 다 함께 아는 게 아니에요. 먼저 아는 것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모세도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세에게 전하고 모세가 백성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선택이라는 거예요. 많은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두 사람, 몇 사람을 선택해서 그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리셔요. 그가 알고 그의 언어, 그의 문화권에서 그의 소화한 대로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죠. 그렇게 먼저 알려주시는 자가 그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먼저 알게 하시며 또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죽었어요. 그러나 선택된 자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의인이 죽으신 거예요. 저 의인 곧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선택된 자가 누굽니까? 먼저 듣는 사람이에요. 저는 교육자들에게 가르칠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늘 말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선택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당연히 선택받았어요. 그래서 먼저 깨닫고 먼저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먼저 듣고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먼저 듣는 자가 교육자죠. 뒤에 듣는 자가 교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가르쳐요.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리고 너는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성전에서 기도할 때 또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너는 내가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유대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변명합니다. 아니요. 내가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내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해서 저들과 나는 같은 과거가 있고 같은 경험이 있는데요. 내 말은 들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너는 네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런 음성을 들었노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들이 나를 배척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를 이방인에게로 보내기 위한 것이다.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환영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지극하게 모두가 다 환영했다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한평생 선교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루살렘에서는 정말 발붙일 만큼도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를 배척했어요. 모두가 그를 배척했어요. 부득이 그는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이 배척과 환영, 이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그를 환영했다면 예루살렘에 머무르기 쉬웠을 겁니다. 많은 예루살렘에서 철저하게 배척하니까 그는 부득불 이방인에게로 밖으로 돌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사실은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네스토리안이라고 이 경교라고 하는 기독교가 있죠. 교리적으로 좀 삼위일체를 부정한다고 해서 이 당시에 했습니다만 그들이 저 중동지구에서 배척을 받아요. 크게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도망해서 나온 것이 중국까지 온 거예요. 중국에 당나라 때 와서 선교해서 지금도 많은 그 유적이 있습니다. 네스토리안. 이 기독교가 당나라 때에 전파되는데 그들은 핍박에 쫓겨서 온 것이에요. 그와 같이 많은 핍박이 있을 때 핍박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만 그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간다 하는 말씀이 옵니다. 철저한 신앙으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면서 그리고 선택된 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의 아버지인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왕으로 있을 때에 자기 고관들, 자기 밑에 있는 많은 고관들 가운데 상당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너무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나라 일보다도 예수 믿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되어가는 것을 보고 어느 날 그는 중요한 결단을 내렸어요. 신하들을 다 앞에 놓고 예수를 믿든지 그리고 공직에 있든지 나라를 위해서 일하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공직자들이 그러면 차라리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고 그만 사표를 내세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근데 몇 사람은 왕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한데 공직이 남아있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걸 딱 보고 다음에는 대왕이 어떻게 처사했는고 하니 신앙을 버리고 공직에 있겠다는 사람을 다 내보냈어요. 신앙, 공직을 위해서 신앙을 배반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사람이라면 왕도 배반하게 될 거라고. 그런 거로 안 된다. 그래서 공직에 머무르겠다고 한 사람은 쫓겨나고 신앙을 위해서 공직을 버리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다시 고용이 돼서 채용이 돼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일했다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신앙을 따라갈 때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을 버릴 때는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버렸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충성을 다했습니다. 선택된 교리를 알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다 하는 그 자기 정체의식을 가지고 역사했어요. 그러한 믿음, 선택적 교리적인 그런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기억임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